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2016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와 러시아 육상 선수 68명은 국제 육상 경기 연맹을 상대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를 금지한 육상 연맹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육상 경기 연맹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수들의 약물 검사 결과를 조작해려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를 금지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해당 선수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날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는 지난 2014년에 열린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러시아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해달라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미얀마 정부가 21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외교부 대변인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수치 장관이 미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 내 다른 소식통은 오는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 맞춰 수치 장관이 미국에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수치가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군정을 끝냈습니다. 올해 71살인 수치 여사는 전임 정권이 만든 헌법 규정에 따라 당시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수치 여사는 대신 국가자문역과 외무부 장관을 겸하면서 실질적으로 미얀마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서 활동하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고위 지도자 3명을 제재했습니다. 파이살 자신 모하메드 알 아무리, 아무리 알 칼리드와 이슬람 무함마드 이브라임 바유미, 그리고 아부바크르 무함마드 무함마드 구마인 등 3명은 알카에다에 자금을 조달한 혐의 등으로 연방 재무부의 특별 국제 테러 분자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 성명에 따르면 칼리드는 알카에다의 고위 관리이자 파키스탄 탈레반과 연계된 부대 사령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바유미는 이란의 알카에다 요원들을 석방시키는 데 연루된 알카에다의 고참 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마인은 알카에다에서 재정과 통신, 병참 역할을 맡았던 고위 지도자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부터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비공식 투표 절차에 들어갑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0년 전 반기문 사무총장을 선출했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비밀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안보리 순회의장을 맡고 있는 일본의 베소 코로 유엔 대사는 투표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추천을 받아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위 이사국들의 뜻이 크게 반영돼 왔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는 작전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탈환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20일 이라크 재건 모금 행사를 위한 행사에서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 탈환 지역의 안보와 지원을 계속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수니파 소수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시아파 주도 이라크 정부가 ISIL이 격퇴되면 정치적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이라크 재건 모금 행사에서 21억 달러 이상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모술 지역 피해를 복구하는 데 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이 공격받을 때 이들 나라를 무조건 방어한다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지는 이들 나라가 그들의 의무를 얼마나 지키는데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군사비로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상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일까요? 컴퓨터나 손전화, 전자기기 관련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망한 만큼 이들 관련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표 가치가 가장 뛰어난 기업은 탄산단물 콜라를 파는 코카콜라였습니다. 이 콜라 하나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죠. 포켓몬 고를 탄생시킨 일본의 게임 업체 닌텐도 역시 다른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임 산업에만 집중한 결과 시가총액이 종전보다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만화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의 만화 제작 업체인 마블 역시 기존 등장 인물들을 다시 잘 활용해서 영화로 재탄생시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치지 말고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야 한다는 옛 교훈이 딱 들어맞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8도, 신의주 23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29도, 함흥 20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듀란 듀란의 노래입니다. Hungry Like the Wolf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주 발생한 군사 쿠데타를 6시간 만에 진압했던 터키 정부가 그 후속 대책으로 3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번 주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된 지 1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홍콩 법원이 지난 2014년에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른바 우산혁명을 주도한 대학생들에게 유죄 판결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소식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현지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5일 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다음 날 새벽이 밝기 전에 이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터키 정부가 연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군과 정부 각 부처, 교육계를 비롯해서 이 터키 사회 각 분야에서 쿠데타 관련 혐의를 받아서 구금됐거나 또는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또 강요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3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네. 터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새로운 칙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 유예하는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 부인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 법을 만드는 권한, 또 집행하는 권한, 또 법과 관련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권한이 모두 대통령과 정부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한꺼번에 다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이 터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예, 국가 비상사태 선포 명분으로 터키 정부가 내세운 건 이 쿠데타 배후 세력 척결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해서 반란 세력을 정리하는 일에 효율성을 더하자는 얘긴데요.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가담 세력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체포됐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해서 체포와 구속 또 직위 해제 등 쿠데타 진압 후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이 숙청 작업이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더 한층 강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또 유럽 인권 조약도 이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는 중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자, 터키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 이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서방 국가들과 국제기구 등은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권 침해와 독재체제 전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앞서 성명에서 터키 정부가 인권 보호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없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언론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분석을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이슬람 국가화 할 것이다라는 염려가 이 쿠데타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이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순위파 교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등 이슬람주의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 여성들이 이 집 밖에서 머리와 가슴 부분을 가리는 이 히잡을 착용하도록 했고요. 공공장소에서 남녀 간의 애정 행위를 불법화하는 등 이슬람 교리에 따른 법규를 속속 채택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의 이런 이슬람주의 강화 정책은 터키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 신자들이기 때문에 별 저항 없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 지금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골자로 한 이 중대 발표를 예고했던 이 화요일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쿠데타 후속 조치를 위한 터키 당국의 수사에 적절한 협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터키 민간 정부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쿠데타 시도를 다시 강하게 비난하고 터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이 터키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 터키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이 사안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돕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는 손을 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터키는 이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미국의 중동 전략 전개상 아주 중요한 협력 대상인데요. 하지만 에르도안 정부의 독재적인 행태나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과 터키의 협력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예, 터키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의 활동 근거지인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와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은 ISIL 공습에 사용하는 공군기지를 터키 영토 안에서 운영하는 등 터키를 이 ISIL 격퇴전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만약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져서 내전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요. 이런 사태는 ISIL과의 전투를 비롯해서 이 중동 사태 대처에서 터키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이 통화에서도 ISIL과의 위협에 대응하는 일에 초점을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이 에르도안 정부와는 상당한 유대 관계를 맺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에르도안 정부가 지난 2013년 6월에 이스탄불 탁심광장 개발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뒤부터는 공식 대화를 삼가해왔습니다. 또 이번 쿠데타 직후 터키 정부가 재미 이슬람 학자인 페툴라후 귤렌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고요. 미국 정부에 추방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는데요. 존 케리 국무장관은 쿠데타 배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보내야 한다면서 이 터키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1년이 됐군요.
네, 지난해 양국 수도의 대사관을 교차 개설해서 국교를 재개한 지 20일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국가 원수로는 88년 만에 처음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에 경제 회복 전망이 커지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쿠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미국인 관광객들이 쿠바로 몰려들면서 이 관광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쿠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쿠바를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약 16만 1,000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년 대비 76.6%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방문객이 9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쿠바 진출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쿠바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 쿠바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수도 아바나에서 미국계 스타우드 호텔 1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호텔 기업이 쿠바에 진출한 건 6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스타우드 측은 아바나에서 또 다른 호텔 세 곳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쿠바 정부와 특별 계약을 맺고 지금 직원 고용 방식 등에 관해서 논의 중입니다. 쿠바 당국은 이 스타우드와 협력 업체들이 자국 내에서 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인들의 방문과 또 미국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늘면서 미국과 쿠바 사이의 교통편도 확대되고 있다죠?
예, 최근 미국 최대 여객선 회사인 카니발이 동부 최남단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출발해서 쿠바로 가는 크루즈 유람선을 출항했고요. 그동안 양국 정부는 이 해상 이동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통행 금지 조치도 해제했습니다. 올가을에는 미국 민간 항공사 8곳이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란타를 비롯해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쿠바 수도 아바나로 가는 직항편까지 띄울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쿠바 사회 자체가 변하는 모습도 관측된다죠?
네, 사회주의 혁명 이후 쿠바에서는 이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이 금지돼 왔었는데요. 최근 밀려드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라울 카스트로 이 국가평의의장이 직접 나서서 음식점 또 숙박업소 등 이런 자영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사회주의 체제가 이렇게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을 쿠바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현지에서는 쿠바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이후에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 악화를 타개할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최근의 변화를 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회적 격차가 벌어질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IPS통신이 전했습니다. 쿠바가 오랫동안 이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던 만큼 급격한 경제 변화는 소득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 역시 쿠바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죠?
예,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수요일 쿠바와의 관계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쿠바와 관계의 진전이 크게 눈에 띄었다고 밝히면서 쿠바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경제적 부분에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일에도 큰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이죠.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2014년에 홍콩에서 민주적 선거를 요구하면서 우산을 든 채 75일 동안 이 도로 점거로 진행됐던 이 반중국 시위, 이른바 우산혁명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수요일 홍콩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동구법원이 이날 우산혁명 주도단체였던 항민사조의 조슈아 윙 전 대표, 그리고 홍콩 전 상학학생대표 알렉스 차오 비서장, 네이선 로 전 비서장에게 불법 시위 참가죄 등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불법 시위 참가죄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 법원이 즉시 형량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홍콩 동구법원 재판부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 관찰 그리고 사회 봉사 명령 요청을 감안해서 오는 8월 15일에 형량을 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들은 이 형량 선고일까지는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예. 자, 2014년 홍콩에서 진행된 이 우산혁명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당시에 이 고등학생이었던 조슈아 웡은 중국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행정장관 직선제의 선거 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자 9월 26일 거리로 나서서 가두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최루탄을 뿌리는 이 경찰의 진압에 우산으로 맞서자고 웡이 제안했고요. 대학생과 시민 등이 합류하면서 두 달 넘게 지속된 우산혁명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 석방된 시위 주도 학생들은 판결 직후에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옳은 일이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했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끝내 거부해서 야유를 받았는데요. 자, 오늘도 먼저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모기로 인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소식도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인데요. 수요일이 전당대회 사흘째 날이었는데 원래 이날은 이 부통령 후보가 주목을 받는 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통령 후보에게 관심이 쏠리는 날이 딱 두 번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는 날과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하는 날, 이렇게 두 번이란 건데요. 자, 바로 수요일에 펜스 주지사의 수락 연설이 있었습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run and serve a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들인다는 펜스 주지사의 연설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요. 펜스 주지사는 그동안 늘 강조해왔던 대로 자신은 먼저 기독교 신자고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서 트럼프 후보를 추켜 세우는 데 주력했는데요. 펜스 주지사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He's a man known for a large personality, a colorful style and lots of charisma. And so
네, 트럼프 후보는 후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라면서 자신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은 선거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You know, Hillary Clinton wants a better title and I would too if I was already America's Secretary of the Status Quo.
네, 펜스 주지사는 클린턴 후보를 가리켜 현 상황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당선된다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연장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현재 미국은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고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고 펜스 주지사는 강조했습니다.
네, 자 펜스 주지사의 이 수요일 연설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부통령 후보로서 매우 적절한 연설이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 주지사가 전국적인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때문에 펜스 주지사의 연설이 관심을 덜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날 연사로 나온 크루즈 의원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 지지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크루즈 의원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Stand and speak and vote your conscience. Vote for candidates up and down the ticket who you trust.
네, 사람들에게 양심을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사람에게 투표하라고 말한 건데요. 크루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트럼프 후보의 출신주인 뉴욕주의 대의원단을 선두로 청중의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크루즈 의원의 부인 하이디 크루즈 씨가 자리를 피했을 정도였는데요. 급기야 뒤에 나온 이 연사로 나온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Now, I think you misunderstood one paragraph that Ted Cruz, who was a superb orator, said.
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사람들이 크루즈 후보의 발언을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크루즈 후보가 양심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사람에게 투표하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 표현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트럼프 후보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이야기는 이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죠?
예, 하지만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양심에 따른 투표는 그동안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세력이 내걸었던 구호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예.
트럼프 후보 반대자들은 대의원들이 각 주의 경선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목요일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를 비판한 점을 상기하면서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장에서 청중들은 이 크루즈 후보에게 야유를 보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이 크루즈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면서 칭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게 아니었으면 아예 연설 요청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이 당의 단합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자,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크루즈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라고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자, 사실 모두가 이 크루즈 의원이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자, 크루즈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예, 정치 전문가들은 크루즈 의원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내다보고 도박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패해서 공화당이 전권 탈환에 실패할 경우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네. 전문가들이 도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도박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잘 모를 상황입니다. 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수요일에 나온 이 전당대회 연사들을 평가하면서 크루즈 의원을 승자와 패자 명단에 동시에 올렸는데요. 자, 만약 올해 트럼프 후보가 패한다면 크루즈 의원이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을 결집할 중심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승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크루즈 의원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패자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 정작 트럼프 후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나중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크루즈 의원이 청중의 야유를 받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크루즈 의원이 연설하기 2시간 전에 연설문을 읽어봤지만 그대로 진행하게 했다면서 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크루즈 의원의 연설 내용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루즈 후보와는 달리 이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출마했던 후보들 가운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람들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벤 컬슨 박사 등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요.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워커 주지사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Donald Trump is standing with the American people. We want a leader who is not afraid to take on the mess.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인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서 워싱턴 정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길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직접 전당대회 무대에 오르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But unlike Hillary Clinton, Donald Trump is committed to cut taxes, curb spending, and get our national debt under control.
네, 클린턴 후보와 달리 트럼프 후보는 세금을 삭감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며 연방정부 예산의 균형을 맞출 의지가 있다는 건데요. 루비오 의원은 이제는 공화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서 트럼프 후보와 경쟁 관계였던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 연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성인 자녀들도 나와서 연설하고 있죠.
네.
예, 수요일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네,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 씨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에릭 트럼프 씨는 트럼프 포도주 양조장을 경영하는 등 이 트럼프 후보의 여러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자, 이날 연설에서 상식 있는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t's time for a president with common sense. It's time for a president who understands the art of a deal.
네, 거래의 기술을 아는 대통령, 그리고 달러의 가치,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의 가치를 아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수요일 공화당 전당대회 표정을 살펴봤는데 목요일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지막 날 주제는 Make America One Again, 미국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합시다인데요. 복음주의 기독교계 지도자인 제리 폴웰 리버티 대학교 총장과 트럼프 후보의 장녀 이반카 트럼프 씨 등의 지지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의 장녀인 이반카 트럼프 씨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뭐 뭐니 해도 이번 전당대회 하이라이트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트럼프 후보의 연설 아니겠습니까?
예,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연설을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수요일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공격을 받더라도 이들이 미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을 때만 지원하겠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과연 트럼프 후보가 지명 수락 연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모기에 의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은 마이애미 지역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본토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첫 번째 환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플로리다 보건국은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가 해외에서 감염된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성관계에 의한 감염 여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앞서 유타주에서도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던 사람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로 숨진 환자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역으로 여행한 적이 없고 감염된 사람과의 성접촉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만 이 숨진 지카 환자의 혈액에서 다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보다 10만 배나 많은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아들이 어떻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현재 경로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다행히 이 환자의 상태는 심각하진 않다고 하네요.
네. 자, 브라질 올림픽이 이제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이 지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이집트 순모기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모기에 물렸을 때 외에도 정액이나 혈액, 소변, 모유 등 이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지카바이러스로 사망한 유타주 환자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 숨진 이 환자는 미국 본토에서 지카바이러스로 사망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모기에 물려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환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기에 의해 지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소두증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갖고 각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게 되는데요. 앞서 대선 후보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인물을 부통령으로 지명할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인 부통령은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은 미국의 부통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I would like to introduce a man who I truly believe will be outstanding in every way and will be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or Mike Pence.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 16일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국 언론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있어서 펜스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에 대한 여러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이탈한 유권자의 표심을 가져오기도 하는 대통령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엔 대통령의 조력자가 되어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함께하게 됩니다.
부통령의 역할.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또는 탄핵당할 경우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이고 각종 국가조언위원회의 의장을 맡거나 대통령 특사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미국 부통령은 또 연방 상원의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직접 상원회의를 진행하는 일은 드물고 상원 표결에서 찬반 같은 수가 나왔을 때 그 균형을 깰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뿐 보통 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통령의 주된 임무는 대통령이 어떤 일을 요구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을 의회와의 예산안 협상에서 중심인물로 삼았었고 전임 부시 대통령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은 국가안보 문제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엘 고어 부통령에게 인터넷 개발을 맡기기도 했지요. 이 현대 부통령은 1960년대 이전의 부통령들에 비해서 훨씬 더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또 행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과거 부통령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부통령의 역사.
미국 헌법 제2조 1절은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 중 두 명에게 투표해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1804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2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지요. 미국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앉히려고 했지만 이후 정당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부통령을 고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통령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변해왔습니다. 핵무기가 출현하고 유사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확실히 명시한 수정헌법이 통과되면서 부통령의 권한이 커지게 된 겁니다.
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부통령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나이는 3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14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지요. 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과 같습니다. 또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부통령 역시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역임한 사람은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1대 부통령 존 애덤스와 2대 부통령 토머스 제퍼슨 역시 이후 대통령이 당선됐었고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역시 부통령을 거쳐서 41대 대통령이 당선됐었죠. 이번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됐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부통령.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을 포함해 총 47명의 부통령이 미국의 부통령직을 수행했는데요. 각 부통령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만 해도 부통령의 존재감과 역할은 미미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에 재임한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권한이 막강했던 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역사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는 모두 9번 있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4번은 대통령이 암살된 경우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병으로 숨진 경우도 4번 있었습니다. 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나면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까지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도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취임식을 하고 공식적인 부통령의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I, Joseph R.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Joseph R. Biden Jr. do solemnly swear.
지난 2013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부통령은 부통령 관저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통령으로서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So help me God. Thank you.
미국 대통령 관저는 백악관인데요. 부통령도 관저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해군 관측소 안에 부통령 관저가 있는데요. 1893년에 지어진 집으로 백악관처럼 바깥 벽이 모두 흰색입니다. 원래는 미 해군 관측소 소장의 관저로 지어진 집이지만 1974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부터 이곳을 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됐지요. 19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월터 몬데일 부통령 때부터 미국 부통령은 모두 이 부통령 관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walk on eggshells. Walk on eggshell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heard you were out really late with Tom.
Yes, I was, and my wife wasn't too happy. I was walking on eggshells, trying to explain to her why I came home that late.
Yikes!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I heard you were out really late with Tom. 너 어젯밤에 톰과 꽤 늦게까지 있었다며?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s, I was. And my wife wasn't too happy. 잘 들어갔는데 너무 늦었다고 집사람이 안 좋아했어.
I was walking on eggshells, trying to explain to her why I came home that late.
집에 그렇게까지 늦은 이유를 설명하느라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했어.
Now keep today's expression, walk on eggshell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you were out really late with Tom.
Yes, I was, and my wife wasn't too happy. I was walking on eggshells, trying to explain to her why I came home that late.
Yikes! Today's expression is walk, W-A-L-K, walk, on, O-N, on, eggshells, E-G-G, S-H-E-L-L-S, eggshells. If you walk on eggshells with someone, you are careful not to upset or offend them. Walk on eggshells.
말 그대로 하면 달걀 껍질 위를 걷는다라는 뜻이죠. 즉, 조심조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달걀 껍질 위를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아주 조마조마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walk on eggshells, walk on eggshells입니다. 한국말 가운데 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아내 눈치를 보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를 아주 조심스레 설명했죠. 이럴 때 바로 walk on eggshells를 쓰시는 겁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Veronica is very sensitive right now, so you have to walk on eggshells with her. 라고 하면 Veronica가 지금 아주 예민하니까 조심해야 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My mom is in a bad mood today, so everyone in our family is walking on eggshells. 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오늘 기분이 안 좋으셔서 온 가족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walk on eggshell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you were out really late with Tom.
Yes, I was. And my wife wasn't too happy. I was walking on eggshells, trying to explain to her why I came home that late.
Yikes!
Let's review. If you walk on eggshells with someone, you are careful not to upset or offend them. Walk on eggshells. Walk on eggshells. Walk on eggshell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여름 개편을 통해 더욱 강화된 한반도 관련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5일 월요일 저녁 방송부터 VOA 뉴스 투데이에서는 요일별 특별 코너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소식으로 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화요일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에서 탈출해 미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들의 진솔한 삶의 얘기를 들어보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수요일은 BOA 기자들의 북한 관련 뉴스를 심층 보도하는 심층 취재. 목요일은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뉴스 깊이 보기. 금요일은 자유아시아 방송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주간 RFA 소식이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뉴스 투데이 시간을 통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을 보내드립니다. 주말 프로그램은 토요일 아침과 저녁 방송을 통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매거진에서는 한 주간 이슈를 끈 키워드로 화제를 모았던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뉴스로 보도하지 못한 취재 기자들의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기자수첩, 화제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 합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7월 25일부터 뉴스쇼 확장 개편과 함께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투데이, 그리고 토요 주말 프로그램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방부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국가안전부와 국경수비대는 지난 6월 22일 예레반에서 대량 살상무기 위협 감소 프로그램 완료를 축하하는 경축 행사를 가졌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년 동안 935만 달러를 들여 아르메니아 북부와 조지아 국경지대에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질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년 동안 아르메니아 국경수비대가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을 탐지, 파악, 차단, 압수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리처드 밀스 주니어 아르메니아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날 우리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국경에서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밀매를 차단하는 2년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완료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소속 동반자 형성 위협 감소국의 다운 브라운 국장도 두 나라의 성공적인 협력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반자 형성 위협 감소국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계획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아르메니아 국경 수비대에 대량 살상무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와 통신, 정찰, 이동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또 미국은 보안이 되는 광대역 무선 장비를 아르메니아 국경 수비대에 제공해 일선 정찰대와 지역 본부, 그리고 예레반에 있는 사령부와의 원활한 통신을 도왔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아르메니아 국경 수비대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카메라 장비를 지원해 전천후로 24시간 국경 일대를 감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과 아르메니아 국경 수비대는 지난 2011년부터 협력해 왔으며 미국은 이를 위해 2,130만 달러를 지원해 왔습니다. 리처드 밀스 주니어 아르메니아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과 아르메니아는 민주주의와 번영, 그리고 안보와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을 해왔다며 우리는 굳건한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은 아르메니아와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